294페이지 임금우선 특권과 선박우선 특권의 우열관계. 자, 권창령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지금은 고법에 계신가, 그렇죠? 행정법원에 있구나. 예, 행정법원에 계시는 판사가 그 당시에 서부지법에 있을 때 쓰신 글인데, 2005년 10월 13일 선고 2004-26799 판결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해운에 관한 해운 상법에 관한 사례이기 때문에 그림을 좀 그려야 되거든요. 그림을 제 말을 듣고 그림 간단하니까 한번 따라 그려 보시기 바랍니다. 맨 왼쪽에 Z 소유라고 쓰고 그 밑에다가 줄을 내려서 제8장령호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Z 소유 오른쪽에다가는 X 소유라고 쓰시고 그 밑에 줄을 내려서 솔레치니호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장령호 가로 열고 이 사건 선박이라고 가로 닫고, 그러니까 제8장령호를 이 사건 선박이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Z 소유 제8장령호가 과실이 있었어요. 당지 관계상 어느 쪽에? 제8장령호 쪽에 과실이 있었다. 그래서 제8장령호 옆에다가 과실이라고 쓰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탁 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 소유 솔레치니호에 갖다 박았죠. 갖다 박은 표시를 이렇게 막 쿵한 표시를 이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박살이 났느냐? 갖다 박힌 솔레치니호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X라는 사람은, 원고 X라는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죠.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이 저기 제8장령호의 항해사 과실로 자기 손해가 났으니까 이 손해를 배상하라 해가지고 이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게 됐어요. 이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 권한으로 해가지고 상법 861조 1항 4호 소정의 선박 우선 특권에 해당됨을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다. 그래서 이 선박 우선 특권 같은 경우에는 바로 판결받고 강제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 경매로 바로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만 위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위 선박이라는 것은 누구냐? 제8장령호죠. 제8장령호에 선박 승선하였다가 임금을 받지 못한 승무원 박모모 등의, 승무원이 여러 명이겠죠. 승무원 박모모 등에 의해서 이미 선박 임의 경매 신청이 되어 있었으므로 X의 경매 신청은 거기에 이제 이중 경매 신청이 되어가지고, 이중 경매 신청이 되면은 병합이 되는 거죠. 선 절차 이제 타서 같이 하는 것이죠. 이게 경매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점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그이 사건 선박에 대한 선박 임의 경매 절차의 진행 중 피고 Y 선정 당사자 서뭐뭐민뭐 뭐는 41명의 선정자들이 국 근로기준법 37조 2항에 의한 최우선 임금 채권자에 해당됨을 이유로 배당 요구를 하였고, 한편 피고 Y다시도 자신의 재보상금 채권이 그 근로기준법 37조 2항의 최우선 채권에 해당됨을 이유로 배당 요구를 하였다. 보통 이제 임금 우선 특권이라는 말은 법률상 쓰이지 않고 실제 법조항에서도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임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Z 소유 밑에 제8장령호 밑에다 또 줄을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저기 승무원 승무원이 아니고 이제 피고 Y, 그 다음에 피고 Y다시라고 이렇게 쭉 내리기 바랍니다. 이 피고 Y와 피고 Y다시는 이제 선언법상 선언이 아니기 때문에 선박 우선 특권과의 충돌 문제가 됐겠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Z 소유와의 Z가 이제 소유하고 있는 선박이 제8장령호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겠죠. 그래서 Z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었겠죠. 그 회사의 직원이었던 것이죠. 그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 명은 피고 Y는 임금을 못 받았고, 임금은 무슨 임금을 못 받았냐? 그 최근 3개월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다를 못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피고 Y-이라는 사람은 재보상금 채권을 못 받았어요. 근데 재보상금 채권, 그 다음에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년분의 퇴직금은 그 근로기준법, 구근로기준법 37조 2항에 의해서 최우선 변제 채권에 해당 되었던 것이죠. 지금은 이 퇴직금 부분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로 가가지고 동일한 내용으로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 37조 1항 및 제2항에서 여전히 우선 변제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확한 조문이 옮겨졌는가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용은 바뀐 게 없고, 구근로기준법이나 지금 개정 근로기준법이랑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내용 그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럼 그림이 완성이 됐죠? 완전히 되진 않고. 자, Y와 Y-인데, 이 사람들 왜 피고가 됐냐? 무슨 사건이냐? 무슨 사건이냐면은, 배당이의소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배상 사건에서 갑자기 원고가 X고 피고가 Y-Y-니까, 어유 피고 Y-Y-가 무슨 잘못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잘못을 한게 아니고, 이제 배당을 이제 그 제8 장용어를 이제 팔아치워가지고, 이걸 팔아치워가지고 돈이 탁 나오죠. 그 돈에 대해서 이제 분배를 뿜빠이를 할거 아닙니까? 이 뿜빠이 하는데 순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법률에 의해서 복잡한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 중에서 이제 최우선 변제권을 보장하는 아까 제가 말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 그리고 재보상금 채권. 아우 저기 일하다 다쳤다. 이런, 너희 회사에서 일하다가 내가 너희 회사 직원인데, 일하다 다쳤다. 해가지고 Z에게 막 청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X는 너가 내 배를 갖다 니 배로 갖다 박지 않았냐. 나는 너희 항해 중에 사고로 일어난 손해배상 채권이니까 이거는 또 선박 우선 특권이다. 이둘다좀 최고로 이제 빨리 보장해 주는 거라며, 분바이 순서에서 거의 이제 1등을 다투는 애들인데, 얘들을 이제 공동 1등으로 봐준 거죠. 그러니까 0등이 있는데, 0등은 뭐냐면은 296페이지에 1순위 채권자라고 본 거, 거의 0순위는 거의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 집행비용. 그러니까 경매를 하려는데, 이 배를 갖다가 항박에 정박시키고, 이걸 배를 계속 수선해가지고 보존을 해야 되죠. 이런 정박료와 보존비를, 그 다음에 이제 경매를 실제 집행하는데, 그 인건비랑 그 실제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죠. 그 비용들에 대해서 빼는 거죠. 그 비용은 일단 제일 먼저 공적인 비용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집행비용을 빼고 0순위로 빼고 2순위라고 돼 있는 게 실질적으로 사실상 1순위예요. 그러니까 1등 지금 다투고 있는 건데, 이 부산지방법원에서 원고 X, 내배 터진 애, 배가 박살난 애 X랑, 그 다음에 Z의 회사에서 일했던 그 근로자들 Y, Y-를 모두, 야, 너희 공동 1위네. 같이 금메달 받아. 이래가지고,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동순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은, 채권액 비율로 이렇게 받게 돼요. 그래서, 그 배당 비율이 이렇게 나와 있죠. 296페이지 2순위 채권자 옆에다가 21.62%, 4.61%, 4.7%를 각 배당하였다. 여기서 배당 비율이라는 것은 자기가 요구한 것 중에 이제 한 거고, 실제로 이제 전체를 100으로 보았을 때 그걸 갖다가 그 요구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이제 탁탁 나눠 주게 돼요. 그래서 채권이 많이 있는 사람은 실제 절대 액수는 많겠지만 비율로 보면은 같은 비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그 X는 나는 선박 우선 특권이 있는데 이거는 임금 우선 특권, 최우선 임금 변제, 최우선 변 임금의 최우선 변제권보다 오히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해서 그러면은 부산지방법은 너희가 공동 1등으로 금메달 준거 이게 잘못은 내나 혼자 단독 1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당 이의서를 제기한 거죠. 그래서 배당 이의 속에서 승소하면은 그 승소된 판결문을 갖고 와서 다시 배당표를 고치게 되는 것이죠. 실제 이제 배당표 작성 후에 배당 이의서를 제기하면은 이 경매 절차가 중지가 됩니다. 이게 돈을 나눠줘 버리면 써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 돈을 안 나눠주고 법원이 쥐고 있다가 배당 이의서가 확정이 된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새로이 배당표를 작성해서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 공동 1등이 아니고 단독 1등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X의 청구 취지인 것이죠. 재판의 경과 보면은 제1심에서 청구 기각 받았어요. 그다음에 2심에 갔거든요. 2심은 이제 원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서 봐서 원심은 2심이 되겠죠. 그래서 2심에서도 항소 기각 당했어요. 그또 올라갔어요.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당했어요. 결국 이 Y와 Y-C가 이긴 거죠. X는 괜히 소송 비용만 날렸죠. 그러면 이 X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했느냐? 아니, 자기도 나름대로 법리를 개발해가지고 농구들을 끌어다 썼죠. 뭐라고 주장하고 농구를 끌어다 썼냐? 297페이지 이 방가로 1에 동그라미 1부터 봅시다. 동그라미 1 네 번째 줄 보면은 임금 우선 특권자인 Y다시는 이 사건 선박의 배당에 참가하여 일부 채권을 해소한 후 다시 선주의 다른 재산에 대한 배당에 참가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Z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 이 제8 장령호 요거만 있는 거는 아니겠죠. 이 사람 사무실도 있고 이 사람 뭐 예금 채권도 있을 수 있고 이 사람 다른 데 부동산 투기해서 잡아놓은 부동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이나 사무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동산에 대해서 전부 다 나머지 뭐이 제8 장령호 이 배를 팔아치워 가지고 만족을 다못 얻었으면은 그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도 또 여전히 최우선 변제권자의 지위에서 1등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음에 반하여 선박 우선 특권자인 X 내배배다 박살난 나는 이 제8장령호 이곳에 대해서만 이것을 팔아치운 돈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선주 유한 책임 규정이라는 게 상법에 있어요. 그래서 해상에서는 사고가 너무 자주 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무한대로 선주가 그걸 다 책임지게 하면은 선주 망해가지고 아무도 해상 그 사업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제8장령호로 갖다 박아가지고 사고를 했으면 제8장령호 그걸로 이제 선박 등을 한도로 청구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거 해가지고 뭐다못 받으면은 나는 이걸로 망고 땡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먹고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요번에 많이 먹어야 된다. 형평성이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동그라미는 선박 우선 특권이 임금 우선 특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매 신청권과 취급권을 인정받은 취지는 당해 선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 배타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임금 우선 최우선 변제권에서는 경매 신청권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은 임의 경매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월급을 못 받아가지고 그것이 선원의 임금이 아닌 이상, 선원의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선박 우선 특권의 한 종류로 포함이 되거든요. 선원의 임금이 아니고 이 사람들 승무원이 아니라고 했죠. 비고 와이 와이다시는 승무원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임금은 받으려면은 먼저 판결을 확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판결을 확정받거나 아니면 아예 강제집행 공정증서를 받아놓고, 그렇지만 뭐 회사에서 일하면서 매번 자신 월급에 대해서 공정증서 받아놓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당연히 판결을 받은 다음에 강제집행을 해야 돼가지고, 그것은 이제 집행권으로서 강제집행 강제경매 신청을 해야 되는 반면에, 임금우선특권에는 임의응매 신청권이 있다. 임의응매 신청권이 있다는 취지는, 그리고 또 추급권이 있어요. 선박우선특권에는 등기 같은 것도 없는데, 이 선박우선특권이 발생을 하고, 이, 저기 배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도 끝까지 쫓아가지고, 최우선 변제권자의 지위에서, 이것을, 만족받을 수 있다라고 인정한 취지는 뭐냐, 선박 우선 특권을 그 당해 선박과 관련해서는 그 당해 선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뭐 임금 채권 이런 거에 비해서 우선적 배타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98페이지 동그라미 3. 상법 861조 1항 각호의 비보전 권리의 내용을 고려하면 양가로가 1호 소정의 비용들은 선박과 그 속구의 상태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선박의 감수 보존 조치와 경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다른 우선 변제권자에게 우선되어야 한다. 이 사건 배당 법원은 본호의 선박 우선 특권에 해당되는 접안료와 감수 보존 비용을 1순위 배당 채권으로 보면서도 4호의 선박 우선 특권에 해당하는 X의 채권은 임금 우선 특권과 동순위로 배당표를 작성하는 모순된 행위를 하였다. 861조 1항이 1항 각호가 선박 우선 특권을 보장받는 채권들의 종류별로 이렇게 딱 각호에 이렇게 해놨는데, 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접안료와 감수 보존비는, 1호에 있는데, 0순위로 봤다. 사실상 0순위로 보고, 4호에 내 거는 왜 공동 2등으로, 공동 금메달로 봤냐?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내 것도, 1순위로 딱 가야 된다. 그 0순위. 제가 말하는 0순위. 여기서는 1순위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각호가 같은 지인데 대등한 지인데 1호는 최우선으로 하고 4호는 다른 놈들이랑 같이 서게 하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양가로 나는 선박 우선 특권이 인정되는 선원들의 임금 채권은 대부분 근로기준법상 임금 우선 특권에 해당되는데, 만약 선박 우선 특권과 임금 우선 특권이 동순이라고 하면 선원들의 임금은 별도로 선박 우선 특권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고, 왜 그러면 선원들의 임금을 따로의 상법에 선박 우선 특권으로 보호했느냐? 이거는 선원들의 임금은 더 크게 보호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선원들의 임금이 보호되는 방식인 선박 우선 특권은 일반 근로자들의 보호 방식인 최우선 변제권보다 더 세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양가로 다 3호 소정의 채권은 선박 소유자와 채권자의 공동 이익을 위한 선박 가치 보전 비용이므로 해당 구조를 장려하여 선박의 기능을 유지 보존하기 위한 취지인데, 임금 우선 특권을 동순위로 보아 그 취지를 몰각시키면 비용 상한이 보장되지 않아 해당 구조에 소극적이 된다.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권이 지금 난파가 됐어요. 그 난파가 돼가지고 배가 꼭꼭 침몰할지 모른다. 살려달라 했는데 지나갔던 배가 이거 비용도 많이 들지만 일단 배를 구출하자 해가지고 사람만 살린 게 아니고 배도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자 이제 내가 배를 살리느라고 돈 든 비용 다 내놔라 이랬더니 이 꼬르륵꼬르륵 하던 배의 선주가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들 못 받는 임금도 많아가지고 이거 최우선으로 제하고 나니까 내가 해남구조한 그 비용도 전혀 받지는 못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남구조의 소극적이 된다는 이야기고, 양가로라 4호 소정의 채권, 즉 X의 채권, 그 해난사고로 인해서 박살난 배를 가진 사람의 어떤 재물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의 경우에 임금 우승 특권으로 인하여 당해 선박 경매에서 배당액이 줄어들면 당해 선박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에 참가하게 되어 불리하게 되므로 결국 본호의 선박 우승 특권으로 인정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이거 일단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내가 다 먹지 못하고 만족받지 못한 부분이 남았을 때는 나는 순식간에 꼴찌랑 같은 순위에서 배당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오히려 뭐 당해 선박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저당권자보다 더 후순위로 내려가게 된다. 근로자들의 최우선 변제권은 저당권자보다 앞순위 아니냐, 특히 최우선 3개월 3년분에 대해서는 앞순위 아니냐. 근데 나는 이거 다못 받으면 나머지 분은 거의 꼴찌로 가가지고 찌질하게 이렇게 받아 먹어야 된다. 이거 심한 거 아니냐. 자, 이렇게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들을 했지만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X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게 상당히 결론만 보면 간단하죠. 임금 우선 특권, 여기서 이거 임금 우선 특권이라는 것은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이죠. 최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그 3년분의 퇴직금이나 3개월분의 임금 아닌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 이 최우선 변제권이 선박 우선 특권보다 우선한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 결론만 알면 되죠. 뭐 이거를 써먹으실 경우는 거의 없을 듯하고, 저도 어디 뭐 목포에 내려가서 개업을 하지 않는 이상 이걸 뭐 써먹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할 때 여기의 판결의 요지에서 나타났던 법 해석 방식이 상당히 통합적인 법 해석 방식이다. Interpretation of law as integrity.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어떤 전범이라고 모델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자, 일단 법의 규정을 보면은 상법과 근로기준법에 선박 우선 특권도 저당권 질권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고, 상법에서는 그렇게 했고,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최우선 변제권이 저당권 질권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고, 이렇게 각각 네가 최고야, 너도 최고야 하는 규정은 있었지만, 최고인 두 사람이 모였을 때 누가 더 낫냐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뭐 재량이 있다, 판사가 재량이 있다, 그래서 요게 더 낫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것도 법의 해석으로 이것이 법이다라는 결론을 해석으로 끌어낸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그 순위는 각 우선 특권을 부여하게 된 공익상의 필요성을 비롯한 입법 취지, 특히 이것이 재정법이기 때문에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동그라미 1이라고 쓰시고, 자, 일단 입법 취지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선박 우선 특권 제도는 원래 해상 기업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춰요. 하나는 선박 소유자 있죠. 선박 소유자. 선박의 직접적인 소유자도, 자기 나름대로 배를 갖다가 선장한테 빌려줘가지고, 자, 끌고 나가서 한번 사업을 해봐라 했는데, 이제 항해사가 잘못해가지고 남의 배 처박고 이러면은, 갑자기 그게 어마어마하거든. 남의 배를 처박아가지고, 그 남의 배에 만약에 금괴가 실려 있었다. 그러면 그 금괴 다 바다에 가라앉아가지고 갑자기 선박 소유자한테, 너희 집 땅문서 다 내놔라, 우리 금괴값 다 받아내야 돼. 그러면 이제 선박 소유자는 괜히 배 한번 잘못 놀렸다가 그 패가망신하게 되네. 이 패가망신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책임 제한이 있죠. 책임 제한이 있지만 한편으로 그러면 금괴 잃어버린 사람은 너무 나는 심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해가지고, 자,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은 일단 그 금괴를 바닷속에 쳐넣은 그 당해 선박에 대해서만, 그 당해 선박을 팔아치워가지고 나오는 돈으로만 책임을 져라 하는 책임자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사 채권자는 회사 채권자, 그러니까 해상에서, 벌어진 여러가지 이제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어쨌든 861조 이란 각호 이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선박에 대한 감수 보존 조치를 한 그런 비용, 그 다음에 선원들의 임금 채권, 그 다음에 해남 구조를 한 사람들, 그 다음에 배가 그때 박살난 사람들, 이런 회사 채권자를 또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도 있어요. 너 조금만 그 당해 선박 가지고만 책임을 진다면,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우선으로, 뭐 소유주가, 선박 소유주가 다른 채권자들도 물론 있겠죠. 이 사람이 뭐 친구한테 돈 빌렸을 수도 있고 은행한테 돈을 빌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 채권자들, 이런 독특한 사유로 채권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 하는 형평성이에요. 밸런싱이죠. 선박 소유자의 책임 제한, 회사 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된다 라는 이 두 가지 요구의 밸런싱의 결과로서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 우선 특권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 최저 생활 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 물권자의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어진 제도로서, 밸런싱보다는 뭡니까, public한 성격이 더 강하다. 다른 걸 일방적으로 희생해가지고, 이거는 일단 제일 먼저 보호해야 되겠다. 왜냐? 균형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 당장 굶어 죽으니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한 요구 때문에, 생긴 제도다. 그 양우선 특권제도 입법제, 하나는 밸런싱이고, 하나는 이제 퍼블리시티란 말이죠. 그러면 밸런싱보다는, 사적 이익의 밸런싱보다는 공적인 성격의 임금 우선 특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고, 동그라미 나아가 상법 861조 2항에 의하면 선박 우선 특권 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대. 자, 일단 너부터 먼저 주기는 한다. 다만 이 경우에선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근데 저당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되어 있는데 뭡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저당권 질권보다 우선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 300페이지 조세 채권 우선 원칙의 예외 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35조 1항 단서나 지방세법 31조 2항에서 임금 우선 특권은 그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당해세보다 우선하는 반면에 선박 우선 특권은 예외 사유에서 빠져있는 점. 당해세라는 것은 그 물건 자체와 관련해서 생긴 세금이죠. 국세도 있을 수 있고 지방세도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라든지, 양도세는 그 물건 팔아가지고 시세차익을 올린 것이죠. 또는 상속세란 그 물건 가지고 있던 사람 죽어가지고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 물건값에 얼마를 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 생기는 건데, 그 물건 자체에 대해서 생긴 당해세는 그 물건으로 제일 먼저 갚아야 돼요. 이게 그래서 조세 채권 중에서도 가장 센 조세 채권이거든, 당해세. 근데 그거보다도 더 세단 말이지, 임금 우선 특권이. 그거보다 더 세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데, 국세기본법 지방세법에서 선박 우선 특권은 그보다 더 세게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임금 우선 특권, 최우선 임금 최우선 변제권이 선박 노크보다 세단 말이지. 이건 이제 통합적인 해석이죠. 다른 법 규정 취지도 이렇게 살펴가지고 둘 사이 우열 관계를 다루는 다른 법 형식도 살피고, 동그라미 4, 구근로기준법 37조 2항은 임금 우선 특권이 있는 채권은 조세, 공과금 채권에도 우선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상법에서는 선박 우선 특권이 있는 채권과 조세 채권 사고간의 순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다. 구근로기준법 자체에도 임금이 이런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임금이 조세, 공과금 채권에도 우선한다고 돼 있는데, 상법에서는 그런 거 없다. 너희가 딛고 있는 그 근거도 조세보다 나중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오히려 상법 861조 1항은 항해에 관해 선박의 과한 재세금을 제1호 소정의 채권에 포함시켜 선박 우선특권 내부에서 가장 앞선 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상법 자체가 1호가 4호보다 빠르기 때문에 1호에 포함되는 게 세금 포함되는 거단 말이죠. 근데 임금우선특권은 세금보다 앞선데 너는 세금보다 뒤란 말이지. 그래서 임금우선특권을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도출했는데 상당히 아름다운 해석이죠. 그래서 오히려 임금우선특권이 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된 공동금메달 이것도 잘못된 거 맞다. 공동금메달 잘못됐는데 X 너가 1등이 단독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피고 Y와 Y다시가 이 사람들이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게을러 가지고 배당이소를 제기를 안 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1등 먹었어야 되는데 단독 1등 먹었어야 되는데 너랑 같이 공동 1등 먹은 거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억울한데 이 사람들이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 원고 X가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원고 X의 청구에 대해서만 판단하면 되죠. 그래서 전혀 소송에서 자기의 청구 취지를 해가지고 소를 제기한 바 없는 사람에게 갑자기 권리를 부여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 민사소송 원리상 그렇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 1등으로 한게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든 원고 청구만 기각해버리면은 배당 이의서에서 청구 기각해보면 원래 배당표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 원심에서는 동순이가 맞다 했는데 이거는 법률을 오해한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원고 청구 기각이면 동순이로 배정한 그 원래의 배당표가 확정이 된다는 점에서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상고 기각으로 일단 항소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틀리긴 했지만 너쪽이 유리하게 틀린 게 아니고 저쪽이 유리하게 틀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고 기각했다는 것이죠. 그 근로기준법 37조 임금 채권 우선 변제 보면 조세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해야 된다. 그래서 2항에서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3재해 보상금 되어 있고, 상법 861조, 아까 우리가 298페이지 원고의 주장을 다루면서 살펴봤던 그것이죠. 1호에는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그 다음에 2호에는 선원의 임금, 3호에는 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훼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호에서는 배 부딪혀서 박살 난 사람의 손해배상 채권. 여기서는 부딪혀가 박살 난그 선주뿐만 아니라 여객이나 이런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일단 뒤에 다 이제 설명을 우리가 다한 것이고 선박 우선 특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이제 보려면은 2항 선박 우선 특권에 설명한 거를 보시고 그 추급력을 이제 설명을 하면은 305페이지에 방가로 3 추급력 상법 869조는 선박 우선 특권은 선박 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치는 그러니까 공시도 안 됐는데 추급력이 보통 저당권 같은 게 공시가 되니까 만약에 갑돌이가 X라는 토지를 갖고 있었는데 영희가 저당권을 딱 걸어놨단 말이죠. 저당권 등기를 해놓으면은 갑돌이가 을돌이한테 팔아도 영희는 원래의 채무자인 갑돌이가 돈을 안 갚으면은 을돌이 갖고 있어도 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 경매에 넘겨버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땅판 걸로 돈을 받을 수. 물론 을돌이도 저당권 걸려 있으면 그거 제하고 땅을 샀겠죠. 근데 이제 보통 그거는 이제 등기로서 공시가 되어야지만 추급력이 있는데 선박 우선 특권은 공시도 안 됐는데 선박 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저당권과 같은 추금력이 있고, 또 선박 우선 특권의 존재를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추금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06페이지 선박 우선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원, 선원의 범위는 결론은 308페이지 보면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도 그렇고, 이 판사님의 결론도 그렇고, 광희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광희설의 입장이 타당하다. 광희설이 뭐냐면은 특정 선박과 선원과의 관련성을 요한다. 그러니까 관련성이라는 것은 일단 그 선박에 타고 있던 사람이랑 승선하기로 예정된 예비원, 이렇게 하니까 그 선박과 관련하여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보생이랑 정식 그 선수랑 요것만 하고, 그 선박의 소유주의 회사의 다른 뭐 뭇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은 X라는 선박이 아니라 Y라는 선박에서 승선하는 다른 선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당해 X 선박에 대해서 선박 우선 특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취지고, 또 아마 이게 대법원에 가도 광희설의 입장에서 아마 판단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선박 우선 특권이 인정되는 채권의 범위는 선원 보험료 채권에는 선박 우선 특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그러나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해서 310페이지 검토 가보면은 상법의 규정상 선원의 임금 채권의 범위는 선원이 선박에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예정된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일체의 금전을 의미하는 광희설이 타당하다. 그래서 선원법에 규정된 각종 수당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 근로계약에 기하여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일체의 금원이 선박 우선 특권의 피담보 채권이 된다. 또한 퇴직금은 임금 후불적 성격을 가지므로 당연히 선박 우선 특권이 인정된다. 선박 우선 특권의 목적물, 배 팔아서 항해, 배에 내 선박과 속구도 있죠, 속구. 그 배에 속하는 도구들이 막 있는데, 그것도 속구 목록에 기재되면 선박의 종물로 추정되어 당연히 선박 우선 특권이 미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운임. 그 지급받지 아니한 운임과 지급받은 운임이라도 선박 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은 선박 우선 특권. 그러니까 그 배 돌려가지고 벌게 된 돈 있죠. 그것에도 선박 우선 특권이 미쳐요. 그다음에 선박과 운임의 부수 채권. 그 배를 돌려가지고 생긴 채권들, 손해배상 채권이라든가 내가 그 배 돌려가지고 구조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든가. 보험금은 아니다. 한편 선박의 부수한 채권들 중에 선박 소유자가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험금, 지급받을 기타 장려금이나 보조금은 선박 우선 특권의 목적물에 제외된다. 그러니까 소유자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먹고 살아야, 자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등급란 말이죠. 보험금은 선박 우선 특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채권보장법은 한번 아실 필요가 있는데, 317페이지 그 이전에 라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 자, 이제 선박 우선특권 하는게 아니고 우리 최우선 변제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용자의 총재산으로서, 사용자라 하면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만을 의미하므로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 재산,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총재산을 말한다.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급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이 선박 우선 특권과 다른 거죠. 저당권 실권과 같은 거에만 인정되는 추모표가 임금 최우선 변제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는 임금 채권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을돌이가 사업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을돌이가 갑돌이한테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사기 이전에 이미 영희가 그 땅에다가 저당권 걸어놨어요. 그 을돌이가 땅 사고 나서 임금을 체불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경매를 걸었을 때 영희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해서는 임금 채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선언법상 선박 소유자인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가 소유하는 선박도 어쨌든 사용자 총재산이니까 우선 변제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면 3월, 그 다음에 최종 3년간 퇴직금, 3월분의 임금, 재보상 채권, 이거 아닌 거는 뭐냐면은, 질권, 저당권, 그 다음에, 조세 공과금, 특히 당해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채권자 있을 거 아니에요? 친구가 그냥 차용증 받고 돈 빌려주고, 이거보다는 임금 채권이, 나머지 임금 채권, 우리가 최우선 변제권 포함되지 않는 나머지 임금 채권이, 먼저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인 우선 변제 채권이라 그러고, 진짜, 당해세보다 더 빨리 받는 거, 그 다음에, 특정 승계한 후에 설정된 담보권, 저당권 질권보다 더 빨리 받는 거, 이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임금과 관련해서, 특히 근로관계에 생긴 채권과 관련해서 우선 변제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최우선 변제가 있고, 이것은 진짜 왕중의 왕이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 채권, 왕중의 왕인데 예외는 있다 그랬죠. 특정 승계하기 이전에, 설정된 담보권, 그 다음에 추구표는 없다 그랬고, 왕중의 왕 말고, 뭐, 그냥 영주 정도 되는 거, 영주 정도 되는 거는, 근로기준법 37조 1항의 우선 변제 채권, 그냥 임금, 최종 3월분 아니고, 뭐, 임금을 한 1년째 못 받았다 그러면 3월분은 최우선 변제고, 나머지 9월분은 우선 변제로서 저당권 질권 다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는,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는 먼저 받는다. 그 다음에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면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노동부 장관에게 이제 지급을 청구하면은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그냥 먼저 준단 말이죠. 노동부에서 주고 그러니까 이거 못 받겠다 이렇게 싶으면 노동부에 먼저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당해 사업주에 대한 당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권을 대위하여 대신 받아낸다는 거죠.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해서 받아내는데 이 대위할 때 최우선 변제권이나 우선 변제권의 어떤 지위가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선원임금 채권의 보호 이래가지고 이건 진짜 목포에서 개업하지 않는 한뭐 상관이 없는 건데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선내급식이 임금이냐 아니면은 비품이냐 이거는 비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왜냐면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선내급식 연봉 얼마다 이래가지고 선박에 태워놓고 밥값으로 다 까졌어 이러면은 황당하겠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선원의 임금 채권은 선박 우선 특권과 근로기준법상 임금 우선 특권 양제도에 의해서 보호되는데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선박 우선 특권 청구되어 선박 우선 특권에 의해 보호되고 있고 임금 우선 특권은 선원이 승선하고 있던 그 당해 선박이 아예 침몰해가지고 사라졌다. 선박이 없는 경우나, 아니면, 다른 일반 근로자나 사용자의 총재산이라고 해서 그 선박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면 선원도 자기도 같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동순위가 돼. 자기는 멍하게, 임금 채권만 행사하고 있으면은, 아, 선박 우선 특권만 행사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으면 좋죠. 임의경매 신청도 할수 있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선원들이 임의경매 신청을 먼저 했었죠. 거기에 이중경매 신청으로 참가한 거고, 또 추금력도 있고, 그래서 선원의 임금은 더 두텁게 보장받는다. 그리고 이제 선원에 대해서 임금채권 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선원법에 의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임금채권 보장보험 등에 가입해서 보험업자한테 대신 받고, 보험업자가 이제 선주한테, 대위에서 청구하고 대위되는 권리에 아까 말한 그 우선변제권이 존속하게 된다. 그래서 우열관계 해가지고 판례가 말한 거쭉 아까 아름다운 해성이다 한걸 이제 쭉 설명하고 있고 322페이지 다 배당순위. 자, 이러한 판례 임금 우선 특권 우선선에 따르면 선박 집행에서 배당순위는 동그라미 1 집행비용 송당조 수수료 등 법원의 집행 실시 비용 및 감수 보존 비용, 감수 보존 비용 281, 각주 281회가 정박료라든지, 또 이제 선박을, 선박이 이제 낡아가지고 박살이 안 나게 하는 보존 비용, 항만시설 사용료, 이런 비용들은 선박 우선 특권의 1호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이거는 집행비용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집행비용으로서 원래 당연히 영순위로 빠지는 거라서 얘가 영순위. 그 다음에 1등은 뭐라고? 단독 1등은 최우선 변제권 임금채권이다. 즉 퇴직금 3년치 퇴직금, 3월분 임금, 미지급 임금, 그리고 못 받은 다쳤는데 못 받은 재보상금 채권. 그 다음이 당해세다. 그 다음이 당해세. 집행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 당해세고 집행 목적물 뭐죠? 당해 선박이죠. 그 다음이 세금 다음이 세금 다음이 세금도 두 종류가 있는데 당해세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선박 우선 특권. 그 다음에 이제 당해세가 아닌 세금 이런 순서. 그 다음에 일반 채권자. 이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잘 봐주시고, 순서에 만약에 틀리게 배당을 하면은 즉시 배당 이의를 하고, 배당 이의서를 제기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배당 이의를 하려면 또참 출석은 꼭 해야 됩니다. 배당표 작성할 때 배당 이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상 판결은 그동안 실무상 논란이 되었던 임금 우선 특권과 선박 우선 특권의 우열관계를 최초로 명확하게 판시하여 실무상의 혼란을 종식시켰다. 꽤나 강의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전임비약정에 대한 공갈죄 적용의 당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